예, 오늘은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신부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예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아가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시리즈로 계속해 오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렇게 기억이 나지만 자꾸 지나갈수록 앞에 무슨 내용을 얘기한지도 몰라요. 또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까먹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또 와요. 그래서 아가서를 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무엇이 남았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아가서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가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한 번씩도 좋고요. 이렇게 아가서를 한 번씩 저 읽어봐야 저 8장까지인데 짧아요. 한 20분이면 읽어요. 20분이면 읽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분 더 나가나? 한 30, 40분 가겠네요. 하여간 그렇게 좀 읽어보시면 설교한 내용들이 되살아나고요.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정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뭔가 아웃라인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입맞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입맞춤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알았을 때 그게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아가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감정들을 살리시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이런 것들을 묵상해 가면서 이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나 만나고 싶다고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신앙의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인가 보면 2장 15절인가요? 봅시다. 2장 15절이네요. 작은 여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동산을 파헤치는 작은 여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이 작은 여우가 저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 돼요. 이 작은 여우가 뭐지? 그런 분 계세요. 무슨 얘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놓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급한 일이에요. 또는 핸드폰. 저도 심심하면 핸드폰 보긴 보는데 이제 핸드폰 자꾸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건 자꾸 보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요. 이런 게 작은 여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과정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가는데 뭐 심심하니까 핸드폰 딱 펴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건 가능해요. 또 핸드폰을 잘 이용할 수 있잖아요. 뭐 PDF나 이런 걸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작은 여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자꾸 흐트려놔요. 그런 것들을 그 취미생활도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과다한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를 지금 공부해 나가는데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걸려있는 분들은요. 그걸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근데 그걸 계속 허용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계속 그거 허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데 자꾸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놓쳐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그렇게 은혜도 있고 임재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는 TV가 연속극이나 이런 게 작은 여우였어요. 요즘은 뭐 연속극 별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또 뭐 정치세계라든지 뭐 필요한 건 봐야 돼요.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면 그게 작은 여우예요. 그걸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작은 여우를 여러분 막고 그럼 작은 여우만 막으면 되느냐? 아니요. 막으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자꾸 자라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과정 속에 좀 신경 써야 할, 우리가 의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더더욱 이렇게 좀 도움이 되려고 봅니다. 자, 지난주에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저것을 하려 하다가 시간상 그냥 끊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할게요. 첫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거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자, 7절에 보면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우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 갑자기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도 보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나고 물어봤어요. 이장이가 나와요. 그때는 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해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벽을 지키는 자나 혹은 행순하는 자들은 파수꾼을 말해요. 파수꾼을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보호자들이죠. 영적인 보호자들이에요. 그 우리가 도성 안에 있으면 성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보초서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는 리더들이에요. 교회 안에 리더들인데 뭐 물론 리더들은 여러 명 있지요. 뭐 저도 리더가 되고 혹은 뭐 이렇게 우리는 그게 없지만 이렇게 뭐 구역장이라든지 뭐 구역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리더들 즉 영적 권위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신부를 치고 상처를 줘요. 좀 얘기 이상하지요? 우리가 신앙이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뭘 물으면 리더들이 잘 도와줘요. 2장에서 나올 때, 1장이가 2장에 나올 때 잘 도와줘요. 근데 여호와서는 어떻습니까? 피해를 줘요. 그게 좀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신부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여기에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 리더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자기 신앙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리더들의 신앙이 율법주의라든지 어떤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에 자라오는 사람은 어릴 때는 잘 돌보다가 어느 때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많이 당한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좀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당한다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 다요. 그 과정을 지나요. 지나게 돼 있습니다. 이때를 여러분이 잘 넘어가야 돼요. 아, 교회는 사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신부와 가까이 있는 사이의 사람들이에요. 신부와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도리어 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혀 모르는 자는요. 여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처도 안 줘요. 그렇죠?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 줍니까? 뭐 완전히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모를까.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여러분에게 뭐 피해 안 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작 누구예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잘 수용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성장하는 신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서로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또 기다려주지 못해서 때로는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영역들을 꼭 우리가 신앙에 자라는 과정에서 경험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회의하는 저기 총회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은혜스럽겠죠? 아니요. 거긴 법이 없으면 큰일 나요. 법이 없으면 진짜 아주 냉랭해요. 그 법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요. 왜냐 하면요. 하도 다양해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법을 그렇게 따져요. 때로는 막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화해를 해요. 그 끝나면 화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여러분 보면요. 야, 목사님들이 왜 저러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은혜스럽지 못한 얘기를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다가 교회 이제 리더로 뭐 장로님들이나 이래 되면 지방에 같이 가요. 그래서 대개는 은혜스럽게 해요. 근데 어떤 일은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게 만만치 않네 하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넘어가야 돼.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 성숙해야 되지만, 성숙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래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리더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때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때가 있었대요. 하루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사를 했더니 어느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이렇게 아 학교구만요. 학교 교장 선생님 부부가 아침 출근에 싸웠대요. 싸워가지고 교회 저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조회를 하는데 뭐 이게 교장 선생님 화가 나니까 막 지적한 거예요. 어느 선생님 왜 늦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쩌 교장 선생님이 안 그러던 짓 하네 이러면서 오늘 왜 저래?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스트레스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에 찾아갔어. 반에 찾아갔더니 그날따라 아이들이 난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막 야단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또 갑자기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또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학부모들이 오고 막 그랬어요. 또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니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가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 들었는데 또 부모님이 왜 이제 와? 막 이러면서 또 얘기하니까 또 막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사건이 많이 터졌다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로 마음의 어떤 일로 인하여 이렇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여건,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잘하더니 왜 저래?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진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과정을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19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짧게 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면은 내가 원수니까 그렇겠지. 또 나를 미워하는 자면 나를 미워하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전으로다. 친으로다. 책망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친구, 가까운 자. 이 사람들이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야, 우리가 이런 자인데 이런 자들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과정 속에 저런 일이 분명히 터져요. 여전도의 모임이나 남전도의 모임이나 분명히요 저런 일이 터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사람들은 다 약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여러분이 미리 잘 점검을 하시고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잖아요. 처음에는 잘 해줘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저 과정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더 센 놈이 기다려요. 센 놈이 기다려요. 왜? 줄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아유, 이게 어디 이상하네 하고 또 떠나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방랑생활을 하다만 끝나요. 저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런 게 오면 지혜롭게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온다니까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신부하고 예루살렘 여자들하고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신부가 더 뛰어나지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아요. 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뛰어나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은혜를 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여자들이 내가 모르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가서 대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다오. 어디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사랑병에 걸렸다고 좀 얘기 좀 해주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처음에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자라지요, 같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 존귀하게 여기고 겸비해지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요 때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신부는 두 가지 시험을 이렇게 경험하는 요 시험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 주려 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신앙으로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 저 두 가지 허용한 것을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당당히 서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습니까?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병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면 어떻습니까? 뭐 이래, 뭐 교회라고 뭐 은혜가 넘친다더니 손 가짜네? 이래서 신앙에 떠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신부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처가 와도 또 하나님이 임재를 거둬도 어떻다고요? 거기 흔들림 없이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삶의 비전은 두 가지는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또 사역에서 주님과 함께 달려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웃옷을 벗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웃옷을 벗겼다는 것은 여기 뒤에서 보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과 좀 사역에 열심히 매달리라 그러는데 그 임무를 안 주는 거예요. 리더가. 왜? 잘 모르니까. 그런 내용들이. 옷을 벗겼다 그러면 그 무슨 소리지 그런데 어떤 주를 사랑하는 일에 그 임무에 어떤 것을 아직 잘 모르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약속들도 이 비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 비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신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추구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또 논점은 신부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임재가 하나님 거뒀잖아요. 임재를 일부러 거뒀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지요. 안식이 없잖아요. 지금 뭔가가 좀 힘들잖아요. 자,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건가? 이 기로에 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잘하시겠죠. 근데 때로는 뭘 하는데 더 안 돼. 열매가 없어. 더 반대로 가.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힘드지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도 어떻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올곧게 생각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때 고난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길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좋고 내가 어떤 임재가 있어서 기분이 좋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는 건지 그런 거 없어도 정말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건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삶의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임재가 거둬져도 정말 주님만 신뢰하고 헌신하며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요. 기다려요, 그 사람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데는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주님은요, 사랑으로 주님과 동일한 멍에를 지는 신부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뭐 몇 번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교회 저쪽에 있는 교회를 옮기고 그때 좀 교회 몇 가정들이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뭐 그때는 별 문제도 없었는데 나갔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근데 경제적인 그 두려움이 왔지요. 압박이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그림을 제게 보여주시는데 찬양하는 중에 언덕을 올라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또 그 후에 바로 또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언덕을 올라가는 그 환상을 또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나니 어땠습니까? 아이고야. 주님은 더 힘드실 텐데 나는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게 딱 비춰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간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사랑하면 가난하든 헐벗었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둘이 힘을 모아서 가정을 이뤄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궁궐에 살아도 안 되지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 무슨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기브 앤드 테이크지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위기 일곱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신앙 여정에 위기가 한 일곱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 여섯 번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저것은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 표 보세요. 자, 아가서 1장을 한 표 보시고 1장 5절로 6절. 5절이 뭔가 하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허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라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쪼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제 기억나지요?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내가 좀 창피스러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지를 못한다는 거지.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 왜? 자기 하는 행실은 부족하거든. 근데 행실이 늘 느껴져, 보여. 한 짓이 있어. 근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내가 거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여긴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행실이 좀 부족하고 좀 그랬더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의 옷이 덮여진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행실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봐요. 그래서 너 아름다워.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못 붙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지난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마다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여기 내용은 뭐예요? 이제 주님이 달려오셔서 산을 넘고 들판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신부는 아직 신랑을 잘 몰라요. 혹시 같이 나갔는데 떨쳐놓으면 어떡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 맛봤어요. 근데 신뢰를 못하는 거지요. 주님을 신뢰를 못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건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책임져 줄 건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저져야 하는 어떤 위기가 와요.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이거는 뭡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초청하는 자리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온실이 두지 않고 바깥에 비바람 치는 데서 강하게 신앙이 서도록 마귀와 직접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느라. 자, 저것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주권을 딱 드리는 이 선을 넘어야 된다고요. 그게 위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주권을 딱 드리면 되겠는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못 자라요. 그 자리까지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이게 안 통해. 이거 놓으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 딱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예전에는 사람 의지하고 뭐 좀 필요하면 사람 친척 뭐 친정 뭐 이런 사람들 친구들 막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고는 어떻습니까? 곳곳에다 편지해요. 선교 헌금 보내달라고. 그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예,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걸 딱 비춰요. 너 그거 손 내밀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때 힘들다고요. 그럼 딱 끊으면 그 다음날부터 통장에 막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6개월, 1년 지나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리라. 이 신앙으로 바로 사장이 그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6절, 저거는 우리가 지난주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둬질 때, 삭막할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거, 교회 안에서 겪는 거절감. 리더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뭐 틱틱 튕기고 네 알아서 해 뭐 이러고 또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막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6장 13절에 가서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마무리해서 본래 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면 예감에 이거 자꾸 되풀이해 봐야 우리가 도움이 되니까요. 이제 빠른 속도로 넘어갈게요. 신부는 역경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모두 심령의 동산에 불어 은혜의 향기와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서 날리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풍이나 북풍이나 상관없다. 나는 주님께 이제 헌신했다. 누가 뭐래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라. 이때 어떻다고요? 은혜의 향기가 이제 옆 사람으로 가요. 왜? 옆 사람은 고난이 오는데 북풍이 부는데 이분은 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자기는 북풍 불면 막 헤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향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성숙한 사람과 헌신을 위한 기도 중에 아주 위대한 기도인데요.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날리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 신기하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달라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신부를 찾아오는데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을 경험하도록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신부에게 초청하지요. 신부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요 순종으로 응답하면 두 가지 시험 치르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임재를 걷어가고 리더들에게 오해를 받고 혹사당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보면 목회자들이요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경험하는가 하면 담임 목사한테 상처를 많이 입어요. 보세요. 전도사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새벽기도 성도를 태우러 가요. 돌아서 옵니다. 그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다시 또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냐.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시라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담임 목사님들은요, 다른 그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라 그러면 거기 혹시 설교 맞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봐 그게 겁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차 태워가지고 모시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도사들은요, 뭐, 연구할 시간도 없고, 젊은데 얼마나 또, 잠도 많습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죠. 막상 목회하려 합니다. 근데도, 어떤 큰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에서 부목했다 그러면 막 데려가려고 그러죠. 뭐 있는 줄 알고. 아니요. 맹탕이에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래요. 이렇게 시험이 많이 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역자로 헌신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님들은 또 비슷할 거라는 거죠. 예,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응답해요. 이럴수록 어떻다고요? 초점을 주님께 둬요. 거기에 붙지 않고. 그래서 사랑이 성장해요. 흔들려도 어떻습니까?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저래? 여기에 치심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만 사랑해. 난 누가 뭐래도 아니야 상관없어.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주님이 나의 해답이야. 이렇게 선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사역이 일어나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아가서 5장 2절부터 9절에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분명히 오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과 리더들의 이렇게 어떤 어려움 주는 거, 혹사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에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둬간다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했던 걸 하나님이 이뤄내나 했을 때 시험에 들까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지요. 예, 내놔 했을 때 여러분이 내놓을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만을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작은 여우 얼른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아직 주님을 잘 모르니까 그 작은 여우를 포기를 못하지요.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거 이런 것들 그게 신앙을 갉아먹는데 그걸 포기를 못해요. 많은 사람. 뭐 형제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까?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지요. 또 청소년들은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담배 먹고 술 먹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정도 가면 이제 스스로 그게 정리가 돼요. 아, 이게 의미 없구나. 이게 그냥 도리어 해를 끼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친구들에게 너무 미쳐도 안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말에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교회도 안 오고 그냥 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 산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자기가 주일학교 반사로 임명됐는데도 불구하고요. 3분의 1은 산에 갔대, 주일. 그러니까 7명을 받았는데, 초등부 7명을 받았는데, 연말 되니까 2명 남더래. 그걸 고백해요, 저한테. 자기 그랬대. 근데 자기가 산에 가서 다치고 나서, 허리를 다치고 나서, 이렇게 어느, 그 좀 고민하다가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진짜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했대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때부터 그 다 청산하고요. 애들한테 막 열정을 가졌는데, 나중에는요, 30명이 되더랍니다. 예.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주님만 이제 알게 됐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내놔, 그거 포기해.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가. 그게 여기에 지금 기로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주의 환경으로 낙심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근육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키워가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키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는 또는 주의 환경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또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에요. 주님이 나를 취했어요. 주님이 쓰신다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살아날 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자라면 거기서 멈춰요. 시험 들어요. 이게 성장통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예, 정돈하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도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요. 그게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사랑하리를 하게 돼요. 도리어 임재가 떠나가고 리더들이 이렇게 냉랭하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절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더 올곧게 하나님도 알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처한 고난은 사랑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주님이 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마음 중심을 흔들림 없이 주님이 저의 모든 겁니다 하고 달려갑니다. 요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그 앞에 임재도 거쳐지고 리더들에게 냉랭함을 받기도 하는데도 어떠다고요? 전혀 그게 마음 뺏기지 않아요. 도리어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도 찾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신부는 영적으로 아직도 미성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겸손을 보이며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신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교회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저 사람 시험 들고 이렇게 뭐 뒤집어 엎고 아, 그래야 할 상황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길래 그렇게 사랑하지? 야, 너 이상하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는 내게서 임재를 거둬갖고 리더들이 너를 상처를 주는데 그걸 가만 놔두는데 어떻게 너는 그분을 그렇게 알려 그리고 사랑병에 걸렸냐? 이제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요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답을 해줘요. 그게 뭡니까? 너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이 또 물어요. 야, 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나한테 좀 알려줄래? 나도 너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는 것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게 향기를 지금 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맛을 알려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 질문. 그가 누구이길래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 본문은 이제 안 읽어도 되겠죠? 자, 영적으로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가서 전체에 걸쳐 신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불평과 우울함으로 가득 찬 신부가 아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우울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병든 신부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깊은 사랑이 그 신부의 지혜나 은사보다 그들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는 것이요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을 줘요. 우리는 이렇게 손 얹어서 막 귀신 떠나가고 이러면 그게 큰 영향력을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거는 잠깐이고요. 진짜 영향을 주는 것은 진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달려나가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저러냐는 거지. 그걸 사람들이 알고 싶어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지혜나 능력보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 향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냥 살지만 주변 사람들은요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이 향기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줘요. 자, 행순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쟁은 신부를 바라보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부를 극히 어여쁜 또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들은 신부의 헌신과 순결을 보고 신부를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받겠습니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자는 다른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신부가 처해 있는 극한 시련 가운데도 신부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깨워주는 특별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또 왜 그토록 충성하지?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여자들도 자극을 시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친밀한 교제 안으로 이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큰 더 사랑하는 다른 여인이 존재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있는 다른 여인이란 자,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다른 연인이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연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예수님도 연인이라 그러지만 다른 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친구들, 사역, 물질, 여가, 쾌락, 권력, 유명세, 안위 등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어떻다고요? 고난이 오고 뭐가 오든 임재가 끊어지든 상관없이 올곧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방해물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여우를 허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내 중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의 방해물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 신부는 이걸 이제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직 그걸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영적 성숙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첫사랑이 될 때 정의가 됩니다. 성숙해요. 자, 성령님은 지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 지체 안에 첫 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에 두기를 원하여 지금도 자꾸 우리의 문을 두드려요. 사업하는 분은요, 목적이 뭘까요? 사업을 확장시키고 돈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저게 첫 번째 계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 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해요. 네가 사랑하는 저 낳는 게 뭔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자꾸 해요. 예,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은 물어요. 우리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대답해야 되는데, 뭐 옆집 아저씨 같네요. 뭐 내가 좀 힘들면 도와주는 분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안 되지요. 나를 즐겁게 하는 분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역의 가장 강력한 차원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죠. 밥벌이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헌신을 보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지?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냐는 거죠, 우리 보고. 어떻게 당신은 나 힘든데 당신이 힘들지 않고 그렇게 안식 가운데 사냐?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가? 이런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자,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지키며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사람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보며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아가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자, 그래서 신부의 응답입니다. 이제 거의 마칠 때 됐는데요. 자, 위험의 광채의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가 고백을 해요. 자, 예전에는 예수님이 신부를 향해서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신부가 예수님을 많이 알아갔어요. 예수님 신뢰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을 해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인격의 속성 10가지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어떤 모양들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봅시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또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입은 심이 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봅시다. 자, 먼저 그의 머리. 머리의 의미는 뭐지요? 머리. 주권자란 뜻이에요. 리더란 뜻이에요. 이제는 이 신부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나의 주권자뿐만 아니라 온 땅,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에 만물 위에 주권자.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이거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질 때까지. 그분의 머리털. 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머리털이. 이 머리털은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안 깎잖아요. 그때 한번 언급했지요. 이 머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회에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헌신했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걸 알아요. 자, 그분의 눈. 그분의 눈은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이 넘치는 그분의 눈이에요. 그분의 뺨. 우리를 사랑하는 다양한 감정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는 그분의 감정.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입술. 입술은 뭐지요? 말씀이지. 그분의 말씀. 손. 그분의 능력의 역사들. 그분의 손에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분의 몸은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분. 왜? 온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그 사랑의 그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걸 이제 아는 거지요. 묵상을 통해서. 또 그의 다리. 주님의 목적을 위한 걸음과 운영. 그분은 전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그걸 표현하고 있지요. 그분의 형상.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형상이 뭐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어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형상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줬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형상을, 야,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형상을 예수님께 줬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내게 줬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 부족한 것을 왜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24K하고 14K하고 어느 것 갖고 싶어요? 24K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K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겠어요? 안 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가진 걸 알게 되면요, 세상 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몰라서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걸 탐내고 그러지. 그 다음 그분의 입. 그분의 입을 뭘 의미해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종합적으로 아름다움.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나의 친구다. 예루살렘 자매들아, 이분이 이런 분이야. 그분이 나에게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신부가 사랑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두 가지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데 매일매일 초점을 둬요. 하나님 알아가는 데에서. 그러니까 계속 묵상하고 그 신랑이 어떤 분일까 그걸 자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또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극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될 때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면서도 심령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 지금 여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는 자기가 표현해요. 머리털, 뭐 그분의 손발, 그분의 형상 이런 것을 그동안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순종해가며 주권을 들며 따라간 결과 그걸 이제 알게 돼서 어떤 폭풍이 와도 부풍과 남풍이 와도 상관없이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자리로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야, 너 너무나 다르다. 그 나도 좀 다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리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